에베소서 31번 메시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으로서 그분 자신을 택한 백성들 속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과거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10절은 계속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1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2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3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지혜로우시며 우주는 그분의 지혜를 계시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높고 깊은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새로운 발명을 고안할 때에 볼 수 있지만 지식은 실제적인 적용에서 발견됩니다. 만일 당신에게 지식만 있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떤 것도 창시하거나 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발명가이십니다. 그분은 지식 아닌 지혜로서 많은 것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시한 것을 적용하려 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떠한 지혜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생각 안에서 당신은 지식과 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정사와 권세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구절은 악한 자, 즉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사탄은 그의 왕국과 그의 천사들과 그의 통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은 공중과 땅 위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공중에 있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를 인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추종하는 배역한 천사들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8절은 교회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부터 산출됨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때 이 풍성은 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람회 회입니다. 사탄의 배역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배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많은 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관련된 모든 일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면 당신에게는 지혜를 나타낼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는 지혜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려면 역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역경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대적자 사탄까지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그분은 더욱 사탄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를 즉시 불못에 던지지 않으셨는지를 의아해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일 그 나무가 거기에 없었다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었고 지식의 나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과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지혜가 각종 방법으로, 즉 여러 방법과 여러 방면과 여러 각도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방면과 많은 국면과 많은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문제들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방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문제를 더 일으키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을 행하려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어서기는 쉽지만 의도적으로 넘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실패하는 일도 승리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실패하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실패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에 관해서 다윗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이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면 다윗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타락은 하나님에게 그분의 지혜를 나타낼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사함과 함께 다윗의 타락과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성전의 건축자가 될 아들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다시 타락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타락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터를 얻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자와 장소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다윗의 타락이 다윗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도록 유혹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유혹에 굴복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인 마음을 가진 위대한 왕을 손상시켰다고 확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유혹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그분의 지혜를 제시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화되고 부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다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고 부패되고 손상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더욱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기회는 더욱 많아집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한 후사들이고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한때 타락되고 부패되고 손상되었던 자들로 구성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독 있는 뱀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전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되고 구원받고 정결케 되고 자유롭게 되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서로 서로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대단히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탄, 보라. 나는 네가 망쳐놓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었다. 네게 이러한 일을 행할 지혜가 있느냐? 너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지만 나에게는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동산에 두셨을 때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망쳐놓는 가장 좋은 길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사람 안에 주입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타락의 때에 사탄은 죄로서 사람 속에 들어왔고 여러 방면에서 사람을 자신과 같아지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타락한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언급합니다. 사탄은 죄로서 사람 속에 들어온 후에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했고 사람의 몸을 육신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육신이 되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사탄은 먼저 유다를 부축해서 주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선동시켜 주님을 못 박는 일에 합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사실상 자신을 못 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전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또 한 방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계시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철학적인 민족인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깊은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관하여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으로서 전적으로 불의했던 우리의 과거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장래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몸은 구속, 즉 변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지난날을 위한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오늘날을 위한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장래를 위한 우리의 구속함이시요 또한 우리의 매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창조와 타락 후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에서 육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뒤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이 생명, 즉 거룩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율과 생명의 느낌과 생명의 교통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도 되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매일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를 적시십니다.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살며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부패되고 파괴된 사람에게 행하신 것을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믿는 이인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임을 깨달은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 많고 부패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할 지혜가 있으십니다. 생명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진대사의 변화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바뀌게 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 구속함을 받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방법, 즉 우리를 유기적으로 혼합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의 많은 방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표현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나타낼 기회를 드렸을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잘못은 또한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드러낼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실수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옳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실수를, 심지어 몇몇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실수를 미워하지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무 실수 없이 해낸 일보다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몇몇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의 정도가 실수의 심각성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분은 그분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11절은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한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목적이란 영원 과거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위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부끄럼당케 하는 삼중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주어된 의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적은 극도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당당함과 나아감과 담대함과 영광. 12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약 경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감과 들어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누린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확신을 얻고 또한 사도의 환난 속에서 영광을 얻습니다.